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존존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에게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사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들이 집에 있으나 회당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메시지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근데 그 예수님이 너희들이 죽인 분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사망 가운데서 일으키시사 부활의 주님, 그리고 승천하셔서 그분이 생전에 약속하신 대로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 다시 말하면 그분은 메시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도 우리들 그 신자들에게 들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냥 그게 이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름이라기보다는 그 예수님의 직책이에요. 메시아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러한 특별한 임무를 띈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 왕도 있고요. 또 제사장들도 있고 예언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메시아는 그 모든 역할을 다 하는 오직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분이 그분이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약속의 메시아를 계속 기다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 손으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게 아니라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기를, 그 예수님의 보혈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사람들이 죽였기 때문에 죽었다보다 하나님의 그것이 경륜이었고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그대로 하신 것은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걸 대신 벌받아 주신 그러한 죽음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분은 죗값으로 죽으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그 우리 인류에게 대한 심판, 사망에 온 것은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죽였을지라도 죄 없는 그분이 그 사망 가운데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를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 제자들 안에 영으로 함께 하셔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먼저 마음이 예수님 마음처럼 돼요. 하나님 마음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그 정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그 능력과 거룩함으로 그 뜻대로 하시는 그분이면 신이 홀로 다 하시는 분이잖아요. 제자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강건하게, 담대하게 세상에 이렇게 나아가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약한 자,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리고 죄인들을 회개시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거든요. 나는 세상에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삶도 예수님이 그 이 땅에 오신 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노라 하면서 성령을 부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일을 보면 하는 마음과 하는 말과 하는 생각과 모든 걸 보면 예수님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듯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듯 또 그들을 불러다가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려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제자들의, 사도들의 그러한 말과 그러한 기적기사와 그 모든 것을 보고 자꾸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겁니다. 핍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자꾸 믿는 자를 더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처음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의 제자가 더해지고 그 다음에 또그 남자만 5,000명이 더해졌다. 그러면은 거기에 지금 자꾸자꾸 더해진다, 날마다 더해진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몇만 명의 그 사람이 됩니다. 지금도요, 만 명이 넘으면 대형교회라고 얘기해요. 아니, 몇천 명만 돼도 서로 사실 잘 얼굴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나눠 갖고 그러고 살려니 사실 말이 그렇지, 얼마나 거기에 복잡한 게 많겠어요. 그리고 또 그것이 어떠한 인간적인 그 조직이나 지도력이 있어서 한게 아니라 성령의 그 감화 감동으로 하나 된 그러한 무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바 사람들을 원망한대. 거기에 이제 과부들이 있는데, 과부들이라는 게 여자들이요. 정말 자기 남편이나 누가 있으면 대신 뭔가 자기 부인 거를 챙겨줄 텐데, 그 챙겨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 말을 쓰니까 언어적으로도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도 잘안 통하고 뭐가 끼웃거리고 머뭇거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소외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지만 역시 말이 통하는 사람, 자기 아는 사람, 뭐가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 챙기고 멀리 있는 사람, 보이지 않는 사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뭔가 손길이 잘안 닿아진 결과가 된 거예요. 의도적으로 뭐랄까, 헬라파 사람들의 그 과부들을 따돌리려고 했다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결과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때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방에 나가서 거기에서도 살고 거기에서도 자녀들을 낳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는 유대인인데 생활, 그 언어랑 여러 가지는 그 이방적인 거를 가진 그러한 유대인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치만 사실 유대인으로서 산다면 유대말을 배워서 그들이 같은 언어를 써야 됐을 텐데, 하여간 이 우리도 지금 이민사회에서 보면 한국 사람이 미국 왔으니까 영어 쓸 뿐만 아니라 한국어도 써야 되는데 애들이 제대로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헬라파 과부들은 하여간에 무엇인가 때문에 이 히브리 사람들과 그 본토 유대인들과 뭔가 섞이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들이 자꾸 소외되니까 구제에서 빠져서 뭔가 곤란을 겪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또 구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정말 병든 자를 고쳐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물건을 통용하고 모든 거를 팔아서 제것내거 하지 아니하고 다 이렇게 필요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인해 가지고 부족한 사람이 없었다 했는데 지금 부족한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랬더니 12사제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 모든 제자라고 하는 것도 뭐그 몇만 명을 다 불러놓고라고 하더라도 했던 것보다 거기에서도 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고 했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불러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 공개라는 것은 지금 이제 구제하는 일뭐 그런 거에 신경 쓰고 하는 그러한 것이 좋지 않으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말이라 하니. 말하자면은 이제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사도들의 어떠한 그 관할로서 다 하기에는 사도들이 벅찬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공개를 자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에게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이 24시간을 가졌으니까요. 예수님이 아무리 바쁘고 제자들을 아무리 열심으로 그들에게 정말 그 가르치셨다 할지라도 그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항상 제자들까지라도 피해서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예수님이 생전에 계속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랬는데. 우리가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이렇게 갖지를 아니하면 우리는 그냥 삶 속에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땅의 것에 흘러갈 수밖에 없고 땅의 것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거꾸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정말 교제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주인 앞에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로 나가는 게 아니라 맨날 우리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는 어떡할까요? 뭔가 나의 것을 갖고 가서 하나님에게 그 뭐라 그럴까 해결책을 구하는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면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자꾸 해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끼리 합해서 할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팔리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 없어지고 그러한 생활이 깨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쁜 것이 가장 또 적이기도 합니다. 뭐 물론 바쁘지 않다고 시간이 많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우리가 이 땅의 생활로 바쁘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과 그 나아가는 생활을 깨뜨리기에 굉장히 쉽다. 그렇게 되기 쉽다라는 그거는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일에 자꾸 뭘 해야 되니까 사람이 그렇게 몇 가지를 막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는 골방에 나아가서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 하는 거는 자기 일이 멈춰지고 자기 생각이 버려지고 자기가 부인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시간이 없이 그냥 하루가 지나가 버리고 그 하루가 지나가는 게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정말 주일 예배 나가서 예배 시간 지키기도 어렵게 돼 버리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의 것에 집중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땅의 것을 하지 않아도 되나?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들은 기도와 말씀에 그 전무할 테니까 지금 우리 나중에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데 성령께서 여러 가지 직책을 주시고 또 직무를 주시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해서 나오지만 이때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러한 말이 없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조직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지금 사도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초신자인 겁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지금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계속 따르고 믿고 해서 성령을 처음에 받은 사람 120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120명이 암만 해도 중심이 되겠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열심인 사람, 거기에서 성경적인 정말 기초가 있고, 그래서 그 믿음이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니까요. 아무리 믿었다 해도, 아무리 제자가 되고 성도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분량들이 다르니까, 또 상황들이 다르니까, 여기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들 일곱을 택하라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을 좀 나누어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제자들이 뽑는 게 이번에는 뽑기가 아니에요. 일곱을 세울 때. 그렇지만 이들이 지금 중요시한 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함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열매로 이미 나타난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다 받았지만 충만함으로 삶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이미 보고 알수 있는 그런 사람. 다시 말하면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사도들이 지금 그 집사를 뽑는, 일꾼을 뽑는 이유였어요. 우리가 이 지금 집사직을 우리의 지금 교회의 집사직으로 안수 집사로 볼 수도 있고요. 또 목사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일꾼을 교회에 세운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뭐 목사님들도 다 이렇게 분담하는 일들도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있고 부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님 이나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또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뭐 서리 집사 이렇게 해서 막 지금은 굉장히 조직들이 세분화되어 있지만 지금 이때는 사도들밖에, 열두 제자들밖에 없었어요. 거기에서 지금 분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워진 집사들은 말씀도 전하고 복음 전하고 사도들이 하던 일을, 그 가르치던 일, 그런 일들을 다 같이 했어요. 성령이 하게 하시는 일을 그냥 했지, 사도들만이 말씀과 기도하는 수 있는 무슨 특권을 가진 건 아닙니다. 기도라는 건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것이요.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것도 성령의 입을 열면 다 누구든지 할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하게 하심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사도들이 너무나 구제나 다른 일에 신경을 쓰고 거기에 몸을 쓰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리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분담을 하게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은 사도 일이고, 뭐 구제하는 일은 지금 세운 집사 일이다, 이렇게 구분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아무튼 교회의 지도자를 세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지도자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믿음이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이미 보여져서 칭찬을 듣는,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볼때 우리는 지금 참 뭔가 뽑는 형식이 다르지요. 목사님들 뽑는 거는 대개가 이제 신학교 나오고 뭐 교단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뭔가 또 다르고요. 또뭐 장로 뽑는 것도 또 사람들이 물론 추천도 하고 투표도 하고 뭐 하지만 또 그것도 정말 믿음의 열매, 성령 충만함, 그리고 지혜, 뭐 그런 것들을 열매를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 세워준 분들 보면 우리가 너무나 안 그런 때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몇명 이상의 장로가 필요하니까, 이 교회에 일꾼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달하지 않아도 그 교회에서 각자 세워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전체적인 교회가 딱 하나밖에 지금 없을 때예요. 그 몇만 명 중에서 지금 7명을 뽑는데 우리는 지금 교회 뭐 장로교라면은 30명에 한 명꼴로 그 장로를 세운다. 그럼 몇십 명의 거기 장로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그 성령 충만한가 지혜 충만한가 그리고 또그 뭐야 믿음이 충만한 그리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아니요 사람들한테 욕먹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이 믿음 있냐 소리 듣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냥 세우면은 장로는 평생 장로요 목사는 평생 목사요 안수 집사도 그냥 안수 집사잖아요 뭐 서리 집사는 매 바뀐다고 하지만 그런 그 임명제도 지금 그뭐 투표하고 임명하고 하는 그런 거 하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그 세우는 바울이 소개한 그 직분과 직책과는 다릅니다. 말하자면 성령이 친히 세우신 것과 사람이 세운 것은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성령이 세웠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또 끌어내리기도 하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그만두기도 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는 사람이 끌어내릴 수도 없고 자기가 설라고도 못하고 자기가 말하자면 그만둘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이상은 믿음으로 사는 이상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충성되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지금 구제를 돌보는 것은 별일 아니니까 그것은 뭐 아무나 해도 되는 일이니까라고 그거를 낮춰보고 없애본 건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는 무슨 공주병, 왕자병이 있어서 딸들을 시집 보낼 때뭐 발에 흙안 묻히고 물에 손안 묻히고 그러고서 살면 그게 정말 잘 시집 가서 호강하고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말하는 부모들이 있고요. 정말 몸으로 일을 하면 그 일은 화이트 칼라 무슨 사무 보는 것보다 이렇게 낮추어 보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있는 그런 거가 아니에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사도들은 예수님 옆에 쭉 있어서 그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데에 다른 누구보다도 지금 일찍 택함을 받아서 일찍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택한 거고, 그게 아무나 금방 되는 일이 아니니까. 그런 거고, 그 사도들을 택한 분이 하나님 자신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택해서 그들을 살아생전에 쭉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그 많은 무리들을 통합할 수 있는 그 하나로 하게 하실 그것이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이름이요, 예수님의 영의 그 띠예요. 하나 되게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들이 전념하기 위해서 다른 일들을 지금 분담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자꾸 계급이라든지 뭐 좋은 일, 무슨 천한 일 이런 거 하면은 안 돼요. 제가 이제 일본 교회에서 어떤 자매가 그 자매의 그 탤런트는요, 무슨 가르치고 뭐를 하는 그런 거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같은 또래 자매들이 있는데 한 사람은 목사가 되고 또한 사람은 피아노를 쳐서 성가대를 지휘하고 또한 사람은 이제 가르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맨날 부엌에 있어요.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자꾸 몸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를 하니까 자기도 그 뭐,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가 되고 싶어서 신학교를 갔는데 공부를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갈 수 없는 공부를 하고 그렇게 불행하게 열등감 속에 있는 것보다 남의 것 부러워하고 있는 것보다 너가 맡긴 그 부어. 정말 그 성도들에게 맛있는 것을 때맞춰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졌으니까. 더군다나 그 자매는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정말 한 가정의 아내이기도 하고, 이제 엄마도 되고, 그러니까 그 살림을 잘하고, 또 교회에 부엌도 하는 게 네가 얼마나 그 정말, 특권이고, 하나님이 거기에 세웠다면 네가 그게 얼마나 귀한 거냐. 그거를 그 자매에게 설득하고 그 자매에게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데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왜냐면 자꾸 뭔가 그 앞에 서서 가르치는 거, 앞에 서서 지휘하고 뭐 피아노 치고 이러는 게
좋아.
예배에 그 앞에 자리에 나아가서 단에서 뭐 움직이는 그런 거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눈에 띄어 보이는 거예요. 주보에 이름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아무리 일을 해도 주보에 이름이 나갈 것도 없고 뭔가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먹을 때까지 자기는 부엌에서 있다가 또다 먹으면은 또 부엌에서 또 있다가 뭐 이러다 보니까 나는 뭐 정말 뭔가 하나님이 나는 그냥 뭐 버리셨나 나를 갖다 천하게 쓰시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하게 하는데 참, 애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훌륭한 것도 아니고 높은 게 아니에요. 무슨 기도의 능력을 받았다. 기도의 능력도 성령의 능력이고, 말씀 전하는 것도 성령의 하게 하심이고, 구제나 사람들 돌보는 거나 섬기는 거다 똑같이 성령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교회의 일꾼의 일이에요. 그렇지. 남의 떡이 커 보여서, 남이 좋아 보여서, 자꾸 다른 거를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해방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곱 그 집사라고 그럴까, 일곱 일꾼들을 세운 그 사도들의 의도는 자기보다 그들을 못하니 일을 시키려고 한게 아니라 해야 될 일이 많은 거를 분담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일곱 사람들이 어떻게 세움을 받았나?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 이들을 세운 이는 사도들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뽑은 것 같지만 사람들은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본 거거든요. 성령 충만함을 열매로 삶 속에서 보고 그리고서 뽑은 거예요. 내가 출마한 것도 아니고 또 뭔가 저기 지금은 뭐 돈을 하고 장로가 돼도 집사가 돼도 또 교회에다 얼마를 헌금해야 되고 뭐고 이런 소문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잡다하게 들려. 그런 거가 아니에요, 전혀. 그냥 많은 직무, 사도들이 해야 될 너무나 많은 일들을 지금 그냥 나누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을 뽑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제 제사장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렇게 분담함으로써 모든 그 사람들 관계가 원활히 돌아가니까 거기에서 점점 더 믿는 자가 더해진다. 그거는 우리 저기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것처럼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을 통해서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집에서도 그렇게 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그들은 그렇게 하나 되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그리고 내것제것 하지 아니하면서 더불어 사는, 나눔을 갖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더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오늘 8절 보면은 스데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일곱 일꾼으로서 뽑혀진 사람 중에 지금 스데반이 나오는데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스데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또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많은 기적과 그 기사가 일어난 거예요. 기적 기사는 사도들의 특권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누구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들의 특권도 아니고 지금 뭔가 이 사도들의 특권이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하게 하시면 당나귀라도 말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는 그 마음이, 자기 마음이 비워지고 자기 마음이 버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그 뜻대로 말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그 능력이, 그렇게 하게 하심이 충만하다는 뜻이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서 성령이 나를 채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내가 버려져야 돼요. 자기가 비워져야 돼요. 내뜻 갖고 성령하고 있으면 이거는 갈등 구조지 충만함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무엇을 바랄 때, 내 바램이 있고, 내 육신적인 바램이 있고, 내 생각이 있을 때는 우선 그거부터 내려놓고, 그거부터 포기해야 성령이 나를 차지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어떠한 말씀, 어떠한 그 뜻도 자꾸 나의 그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바램을 거기에다가 붙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드는 그러한 악한 꾀, 정말 그 괴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함으로써 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남겨둠으로써 뭐 자기 것도 챙기려고 했던 그런 마음. 뭔가 보기에는 하나님한테 잘한 것 같지만 그의 마음의 동기가 성령이 아니었다라는 거가 중요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구제를 하던, 어떠한 교회 사역을 하던, 어떠한 무엇을 하든 간에 그 마음의 동기가 믿음을 조차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거는 결국 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면 그건 범죄예요. 차라리 팔지도 않고 그냥 자기 것으로 갖고 있었다 그래도 그거를 뭐라고 하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죽을 일은 없었었잖아요. 우리가 거짓 교사와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랬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거짓으로. 그들은 거짓 예언자, 거짓 교사가 돼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문제는 거짓 교사나 예언자나 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말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나는 너를 통해서 그렇게 한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 안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뭐가 예언자로서, 교사로서 서고 싶었던 거예요. 아까 그 자매가 부엌에 있는 것보다 거기 있는 게더 좋아 보였던 거예요. 교회에서 나는 리더고, 나는 가르치는 자고, 나는 말씀 전하는 자고, 그렇게 되고 싶었던 것들이 뭐가 있어서. 하나님에게 받지도 않은 거를 가르치고, 사람의 유전으로 받아서 가르치고, 자기가 그렇게 믿는다고 그냥 가르치고, 이러다 보니까 거짓 교사, 거짓 예언자가 되고, 그것을 들어, 그것을 줬는 사람들이 다 미혹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말씀 전하지 않겠다고, 여자니까 그렇고, 아, 사람들이 다 어떻게, 인간인데, 자기 말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거래요? 그랬을 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이 마음이 있는 것이 말로 가는데,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주장받지 않으면 자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 마음이 주장을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마음이 죄로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다 벌거숭이 돼서 정말 엎드려야 된다는 얘기. 부인이 돼야 되는데 그게 날마다고 그게 시시분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했다고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 지켜져야 돼요. 그게 정말 선한 싸움이에요. 그게 남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고개 들고 뭔가 쫑알거리고 싶고 입 내밀고 싶고 뭔가 앞서고 싶고 아니면 주저앉고 싶은 내 마음, 내 감정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잠잠해지고 온전히 굴복되고 온전히 파해지고 온전히 비어지는 그 작업이 지금 싸움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자기는 복음으로 살지 않는 실격자가 되지 않게 해서 자기 육체를 쳤다는 그 바울은 자기 안에 죄의 법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선한 걸 원하되 그렇게 하지 않는 자기 자신이 자기 속에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그 육체의 소욕을 갖고 있는 그 우리의 이 겉옷을 완전히 벗을 때까지는 우린 계속 싸워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든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수가 있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큰 기사와 표적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큰 기적과 기사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그건 기적 기사가 아니라 그냥 아픈 자를 고쳐주시는 것이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시는, 더러운 자를 씻어주시는 다만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강건하게 하시기 원하고, 고생 안 하고, 아프지 않고, 정말 죄 속에서 그 죄의 종으로 질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그것에서 구원하시고 그것에서 깨끗이 하셔서 자유롭게 정말 하나님의 그 평강을 갖고 하나님의 기쁨을 갖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그냥 나타나는 일이에요. 스데반이 이제 기적기사를 행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 성령의 권능을 자꾸 나타내니까 거기에서 또 사람들이 무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구제를 받는 거는 좋고 뭐 말씀을 듣는 건 자기들이 들고 싶으면 듣고 안 듣고 싶으면 안 듣지만 뭐가 그 기적기사가 일어났을 때는 이거를 어떻게인가 자기들이 그 반응을 해야 될지가 굉장히 그 분분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도 듣도 못하던 거가 지금 눈앞에 일어난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쪽으로 오는 사람이 있고요. 오히려 그것을 의심하고 정말 예수님 보고도 악령이 쓰였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어떤 기적기사 권능에 대해서 그들은 이제 자꾸 말이 많은 겁니다. 변론을 자꾸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정말 하나님의 기적 기사는 이들이 새로워져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자체가 가장 큰 기적 기사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는,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는, 그것이 사실은 가장 큰 기적인데, 사람도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 지금 병든 자가 낫고 하는 어떤 표적, 어떤 기사에 훨씬 더그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게 화제거리에 초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대는 기적 기사를 쫓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냥 그게 하나님 권능의 어떤 표본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를 영생의 그 축복 속에서 말씀으로 살리시는 그 자체,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게 하는 그 자체가 복음의 능력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권능, 그것이 하나님의 어떠한 기적 기사의 대표는 아닙니다. 하여튼 스테반하고 변론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그들이 말을 해도 당해내지를 못하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않더다. 스테판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세를 모욕하고 율법을 거스리고 이 성전을 거룩한 곳을 거스려서 말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하더라 하고, 우리가 그거를 들었다 하며 소문을 내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지금 스테반을 붙잡은 겁니다. 재판장에 또 세운 거예요. 우리 사도들도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무슨 나쁜 짓을 해서 잡힌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시기해서 베드로와 요한도 잡혔던 것처럼, 지금 스테반도 사람들이 자기가 말로 못 당하겠으니까 어떻게든가 이 사람을 죽이려고, 이 사람을 골탕 먹이려고 붙잡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거짓 증인을 세워서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그랬습니다. 그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겸하여 받고 선을 행하되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마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서 억울함을 겪지 않는 성도는 하나도
그것도
없을
없을 것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억울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겪는 억울함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예언된, 그리고 승리가 약속된 거예요.
아멘.
니들이 잊지도 않은 것 때문에 욕먹고 그렇게 할때 니들 춤추며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옛날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해왔다라고 얘기해. 하나님의 일은 세상이 대적합니다. 세상이 싫어합니다. 왜? 세상을 악하다고 하시거든요. 하나님만 선하다고 하시거든요. 세상의 모든 거는 다 헛되다고 하시거든요. 다 치우쳐서 무익하다고 하시고, 너희들 안에는 선이 하나도 없다 하시거든요. 그 말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말 하는 자를 죽이려 하고 그말 하는 거를 듣기 싫어하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그 입을 막으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 겪지를 않고 그것을 피한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성령을 좇아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때 기뻐 춤추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억울함을 그준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그거를 한으로 갖는다면 그것도 성령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얼마 전에 일본인 그 할머니들의 모임에 갔는데 그 할머니들이 가진 어떠한 슬픔에 대해서 언뜻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분들은 되게 이제 미군들하고 결혼해서 미국에 와서 오랫동안 사신 분입니다. 뭐 벌써 전쟁이 끝난 지가 60년이 돼 가니까 그 분들이 이제 전쟁 직후에 그 미군 통치하에 있을 때, 그리고 또 오키나와 거기에는 오랫동안 72년도까지 거기가 미국 그 관할에 있었으니까 그때에 미군들하고 결혼해서 이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땅에서 미군하고 결혼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적국의 군인하고 결혼한 거예요. 사회에서 그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한국에서 미군하고 결혼을 했어도 옛날 같으면 그게 가족들에게서 쫓겨나고 그런 일들을 얼마나 우리가 주위에서 지금 많이 들어요. 그런 뭐 지금은 별로 안 그럴지 몰라도 뭐 지금 여기서 할머니 된 분들은 그걸 다 겪은 분들이에요. 그 사회에서 가족들 속에서 그 배간시 당하고 그리고 또 정말 쫓겨나고 그리고는 미국에 왔어요. 그럼 미국에 와서는 또 어떻게 당했나? 미국하고 일본은 적국이었잖아요. 미국 영주권을 갖고 살고 있던 일본인들도 제2차 대전 때는 다들 한 곳에 그, 뭐랄까, 모여서 수용소 생활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그기 자녀들이 일본을 선택해야 되나, 미국을 선택해야 되나를 대답해야 됐고, 그 미국을 선택한 사람들은 유럽의 전지의 제1선에 가서 많이들 죽었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자기의 그 충성심을 그 전선에 쓰는 걸로 나타내야 됐어요. 그렇게 미국과 일본은 또 적국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자가 왔어요. 또 얼마나 여기 사회에서 여기에서 겪어야 될지. 지금 60년이 지난 그러한 지금 사회에서는 별로 뭐 그냥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가 적대시 안 할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는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들이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슬픔들을 가졌겠다 하는 거가 읽어지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은 피해자로서의 그러한 분노를 갖고 있고 한을 갖고 있지만 일본에 대해서. 그러나 그 일본인 할머니들은 참, 미국에서 와서 생활하면서 아직도 영어를 60년이 지나도 잘 못하면서 지금 홀로 되신 분도 많고 그런 할머니들이 가졌던 그런 그 다시 일본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이렇게 외롭게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찡한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우리 사람들은요, 정말 각각 입장에서 각각의 스토리들이 있고 각각의 모든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해하고 품고 그러기보다는 내 주장, 내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변론해서 다른 사람이 나하고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정말 그 사람을 당당하게 이렇게 끌어내리고 없애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스테바님,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사람들 앞에 끌어나와 그 저거를 당해요. 재판을 당하는데 제가 그 일본인 할머니들이 교회에 모였으니까 아, 그 할머니들 세상에는 가족에게도 내 슬픔을 말할 수 없고 사회에도 말할 수 없고 자기들끼리도 친구끼리가 별로 없고 그런 그 할머니들의 말을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하나님이 해주셨겠다 생각이 되는 그러한 유대인들도 얼마나 로마 식민지 속에 살면서 나름대로의 슬픔을 갖고 있고 분노를 갖고 있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나름대로 뭐예요? 다그 안에 갖고 있으면서 폭탄같이 사는데 터지지 않을 때 터지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예수님 죽이는 대로 다 갔어요. 사도들 죽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인간이 억울함을 당해도 주 안에 있으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는 자에게 예수님의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승리입니다. 그게 나의 상처에서 치유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아픔 속에서 계속 지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수 있는 길이에요. 비결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런 상황을 보면 변론하기 좋아하고 뭔가 자꾸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요.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하고, 아, 이 사람들이 정말 자기의가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할 뿐만 아니라 정말 식민지 밑에서 그 여러 가지 겪는 그런 어떤 억울함이나 부조리에 대한 어떤 분노들이 여기 가서 터져 나오는구나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도 그렇게 뭐가 한이 많으니까 어디선가 터져 나올지 모르는 그런 그냥 그 불덩이를 안에다가 다 갖고 사는 것 같아요. 뭐 화병이라는 그 정신적인 하나의 병이 화병이라고 세계적으로 공통어가 될 정도로 한국 사람들의 그 화병은 한국 사람의 공통적인 그 안에 갖고 있는 병든 모습이에요. 그 화병은 결국 분노거든요. 왜 스테판에게 사람들이 분노하는지. 자기들이 말을 당해낼 수 없다예요. 나보다 저 사람들이 뭐가 난 거를 꼴을 못 보고요. 사천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대요.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남을 뒷골에도 내가 서야 되겠고. 비교 경쟁하는 그러한 모습들. 거기에서 상대방을 죽이려 합니다. 어떻게? 모함해서, 거짓으로 말해서까지. 그것이 지금 유대인들이 스테판에게 보여준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또 공회에 끌고 가는데, 죄명은 하나님을 모독했다. 모세를 모독했다. 율법을 거스려서 얘기했다. 이 거룩한 성전에 대해서, 응? 예수님이 이 성전을 다시 헌다고 얘기했다. 부셔버린다고 했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동기는 스테반의 말을 자기들이 당해낼 수가 없어서.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시기한 거예요. 정말 자기들이 보기에는 우습게 보이는 저 사람을 통해서 기적기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다고요. 그게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요즘 연예인들이 있지도 않은 것, 정말 아니땐 굴뚝에 그 연기 나려는데 정말 아니땐 굴뚝에도 연기 나는 그러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장난으로 아니면은 뭐가 자기 심기가 불편해서 그냥 그 연예인이 이유도 없이 비기 싫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 나가는 게 비기 싫고 그 사람이 잘 사는 게 마음에 안 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이 헛소문을 퍼뜨린 게 진짜처럼 번지는 거예요. 지금 스테반에 대해서 헛소문을 퍼뜨렸는데 그게 진짜처럼 지금 스테반을 재판정에 서게 한 겁니다. 참 사람이라는 게 무지하기가 이를 데가 없고, 잔인하기가 이를 데가 없고, 악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호산나 하던 사람들이 일주일도 못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로 변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랬는데, 스테반을 주목하니까 그 스테반이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스테반의 마음은 성령 충만함으로 평강합니다. 그 천사와 같다는 거는 평강함이고,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그들에 대한 미움이 없고, 분노가 없고, 한이 없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그냥 온전히 위탁함으로 인해서 당당하고, 그러나 그건 교만함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의 얼굴에는 그 정말 천사와 같다는 것이 이 표현이지만 우리가 천사를 사실 본게 아니고 천사라는 게뭐 빛이 났다 무슨 천사를 보통 아기를 그리고 여자를 그리고 그러는데요 날개가 달리고 근데 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는 게 보통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서 가져야 될 표정을 한게 아니고 평강하고 당당하고 그리고 온유한 그러한 모습 전혀 당황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이렇게 정말 맞부딪혀서 물고 먹을 그들과 싸울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에게 그냥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담담하게 서 있는 그러한 스테반의 표정을 얘기할 것입니다. 표정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말보다 눈이 더 정확하게 마음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 표정이라는 거 천사와 같았다 그랬는데, 그것은 성령이 함께 하심을 다른 사람도 볼 수가 있었다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자의 표정은 표정에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얼굴을 보면 안다예요. 그 얼굴이 미모라든지 잘생겼다가 아니라 그 얼굴에 소위 말하면 빛이 그 얼굴의 표정이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온다, 느껴진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하면서 뭔가 어디 못 묻었나 뭐 어디 어떻게 해서 더 이쁘게 보이려고 그 이전에 정말 내 일상생활의 표정이 내 얼굴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정말 행복한 자, 평안한 자, 그리고 온유한 자로서 비춰질까? 근심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뭔가 짜증이 가득하고 그러한 얼굴로 누군가를 금방이라도 걸고 넘어질 것 같고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러한 건가? 정말 우리의 얼굴, 뭐, 나이 40이 먹으면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의 마음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눈가에 주름 잡히는 거 싫다고 할게 아니라 많이 웃고, 많이 사람들에게 정말 그 미소 짓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마음에 그 평강이 지켜지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표정,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도 나타나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무대에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러한 표정 연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가 우리의 마음에 그 담긴 것이 정말 성령의 것으로 우리의 얼굴에 나오고 우리의 삶에 보여지고 그리고 정말 나누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의 일꾼이 되고 그리고 또 그를 통해서 많은 기적기사가 일어나고 또 그와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 그를 통해서 전파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화내고 그것으로 인해 스데반을 죽이려 하지만, 그러나 스데반은 그 마음의 평정이, 마음의 그 정말 하나님의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그 사는 그 믿음의 충만함이 얼굴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똑같은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오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하게 하심이 충만하게 하시고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러한 우리들 되게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